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성문 밖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문 밖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 혹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성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규례, 구약적 제사 제도에 의해서 그분은 용납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 안에서는 거부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 안에서 왕따 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법정에 서시고 마침내 성문 바깥에서 처형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문 바깥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새 일,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성문 밖은 고난과 치욕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영광과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치욕, 그분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문 밖에서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가 지배하고 있었고 또 구약의 제사법,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 안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성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우선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장차 올 것,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문 바깥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것일까요?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첫째, 찬송을 드리는 삶,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음치입니다. 음치.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음치입니다. 네. 그런데 음치인 저도 예수를 믿자마자 그때부터 제 입술에 마음에 찬송이 담겼어요. 늘 찬송을 읊조리게 됩니다. 이것은 음치도 찬송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크게 하세요. 음치도 찬송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팀에서 제일 크게 아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현저한 특성이 있다면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다른 종교도 찬송해요, 안 해요? 합니다. 찬불가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래 찬불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기독교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들도 찬송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저는 노래하고 찬송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했고 우리는 저주의 나라에서 축복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따라서 하죠.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감옥 안에서 편지 쓰면서 첫 마디가 찬송합시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왜요? 찬송의 이유. 계속되는 말씀. 에베소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찬송이 되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제사 안 드려요.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드렸던 십자가가 마지막 제단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속죄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면 돼요. 이제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가 중요한 구원받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찬송의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기막힌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 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다가 열립니다. 그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가 열리고 살아나왔단 말이죠. 홍해 바다를 지난 후 첫 번째로 한 일 뭘까요? 아, 지금 찬송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바다에서 나온 후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들이 홍해바다를 지나 첫 번째로 한 일, 노래한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찬송의 삶, 이 찬송의 삶이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었다. 15절이죠, 15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도 입술에 나타나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도 입술에 나타나요. 죄인됨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이 더럽혀졌다. 부정하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입술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이, 하나님의 스랍, 천사가 날아와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의 악이 입술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요. 이것이 변화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찬송 부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성문 바깥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둘째는 구제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구제의 제사를 드립시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여기 선한 행함의 제사 혹은 나눔의 제사를 드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우리 시대에서는 구제의 제사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바쳐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요,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하시나요? 못 기억하시나요? 혹시 당신은 간첩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음은 몇 절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9절이죠. 9절 다음은 몇 절인가요? 10절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새로 살려면 새 한글 성경역을 사세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로운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역. 자, 예, 새 한글 성경역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 했네,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유, 왜냐? 선한 일하고 살라고. 네.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한 일을 한 사람,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선한 일을 한 사람 누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네.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쫓아가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유하고 옷으로 감싸주고 들쳐오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어떻게 대답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그때 대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웃들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이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 자비의 사역. 이게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이 영어로 mercy. 긍휼 혹은 번역할 때 자비 사역. 긍휼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소명을 맡았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파의 사역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다. 나는 이것을 본래 힘써왔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역. 이게 총체적으로 말하면 구제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구제의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의 제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해야 할 일, 구제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선한 일의 제사 혹은 나눔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문 바깥의 라이프 스타일,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영적 지도자를 따릅시다. 17절 말씀이에요.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자기 스스로 경성하고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숙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영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적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는 영적 지도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의 극단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극단은 영적 지도자 우상화론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 무용론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익스트림, 극단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 우상화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지도자일 뿐이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들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 중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탐욕적인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 가운데 좋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도자론의 또 하나의 극단, 지도자 무용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목사를 믿지 않는다,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지도자 무용론, 아니 지도자를 거부하고 교회는 나와도 거의 지도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정부주의나 무지도자론이 사회에 위험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상 마음은 거의 무교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지도자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지도자의 치리에 협력하지 않고 주일만 반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결국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비전이 존중되지 못한 공동체가 바람직한 역사를 만들어 온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해요. 좋은 지도자의 필요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가 옛 언약에 속해 있다가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러면 새로운 언약에 속한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책임이 여전히 주어집니다. 복음 전도의 책임이에요. 이 복음 전도의 책임, 복음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함께 갈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는 성도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리더, 창조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가끔씩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멍 때리는 것이 제 인생의 좋은 취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의 역사를 보면 스타벅스가 한참 처음에 시작해서 잘 성장하다가 2000년대 초기에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창기에 함께했다가 그들이 해고했던 리더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 리더 이름이 하월드 슐츠, 하월드 슐츠라는 리더였어요. 2008년 스타벅스는 하워드 실주의 복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초창기에 있던 그가 다시 돌아. 그는 본래 카페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자고 했는데 그걸 초창기에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맞자 그들은 리더를 필요로 했고 하워드 슐츠를 다시 부른 것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본래 그가 한번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다가 1983년도인데 출장을 갔다가 에스프레소 바에서 커피를 먹다가 이탈리아 커피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걸 느껴요. 아, 커피를 제대로 팔려면 커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커피는 문화를 파는 것이 돼야 되고 공간, 장소를 파는 것이 돼야 한다. 하워슐츠의 아이디어. 그래서 대폭 그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좋은 곳, 이런 곳을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한 것이에요.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결정은 미국 안에 1700개의 매장의 문을 닫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13만 명의 바리스타를 모아놓고 에스프레소 추출 교육과 손님 접대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로 손님 쫓아내지 말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손님이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잖아요. 네. 이게 하워드 슐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해요. 그가 그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품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스타벅스의 본질적 회복의 과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요.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스타벅스, 전 세계적인 스타벅스가 별다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좋은 리더는 더욱 필요합니다. 내가 나쁜 리더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리더 무용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좋은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리더와 함께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내 입술에 찬송이 있나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눈과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리더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금년 안에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금년 안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에 찬양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런 한 해, 그런 새로운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한 해, 청지기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송을, 내 손에 아름다운 땀 흘림을,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을, 그리고 리더와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